고린도후서 34번 메시지 예수 죽인 것과 속사람의 새로움 두 번째 4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예수 죽인 것을 말합니다. 왜 여기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신 예수의 기원과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성육신된 처녀의 태속에 잉태된 하나님입니다. 외적으로 예수는 사람이지만 내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이 나사렛 사람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외적으로 그분은 모든 면에서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분은 말구유에 탄생하셨으며 멸시받는 도시 나사렛에 있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예수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외적으로는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는 놀라운 분입니다. 예수의 죽음. 이제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관한 어떤 것을 보기 위해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할 때 그들의 이해는 구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념에 따르면 예수의 죽음은 단지 구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구속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다른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믿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의 한 방면일 뿐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또 다른 많은 방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는 구속이나 생명의 분배의 방면이 아닌 망함과 후패함의 방면을 봅니다. 이 장에 의하면 예수의 죽음은 우리 옛사람을 후패하게 하고 닳아 없어지게 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라고 말합니다. 비록 사람이신 예수가 성육신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그분의 겉사람은 소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에 의하면 주 예수는 비천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주 예수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는 온 예창조와 동등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나사렛에서 온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예창조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지 단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첫 번째 목표는 예창조를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인 주 예수는 예창조의 일부였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새창조 안에 있는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성육신을 통해 예창조 안에 있는 사람, 즉 소모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30세가 되셨을 때 주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 나오셨습니다. 3년 반의 그분의 사역 기간 중에 그분은 끊임없이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30세의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분은 계속적으로 죽음의 과정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는 나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히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분은 적어도 3년 반 동안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날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셨습니다. 주 예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때로 그분은 그의 어머니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다른 때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는 제자들의 사랑에 의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분은 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는 실제로 로마인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거듭거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3년 반 동안의 그분의 사역 기간 중에 주 예수님은 주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죽인 것에 대한 바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느리며 점차적이고도 계속적인 십자가의 못 박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물질적인 십자가 위에 계셨던 6시간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분은 3년 반 동안 계속적이고 점차적으로 천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점차적인 십자가의 못 박힘이 곧 바울이 말한 예수 죽인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 사도들은 주님에 의해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분에 의해 지명된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부류의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외적으로 위대한 분,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어떤 일을 성취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사람, 예수의 생명을 살기 위해 사람이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환영받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척받고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며 항상 죽음에 넘기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이 같은 일생을 살았으며 그를 따르는 사도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들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그들의 몸에 짊어졌다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것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며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순간적으로 순교당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천천히 지속적으로 죽음당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죽는 것은 순간적으로 순교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적어도 3년 반 동안 주 예수는 점차적으로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장기간에 걸친 바울의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가든 그는 그의 몸에서 예수 죽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사는 대신에 나는 사실상 날마다 죽는다. 나는 천천히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계속적인 죽임이 예수 죽인 것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겉사람이 소모됨. 예수 죽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창조의 소모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께는 옛 창조를 의미하는 바깥 부분과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속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깥 부분은 소모되고 죽음에 넣어졌으나 속 부분은 일으켜지고 부활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사실이었고 사도들의 사실이었으며 또한 모든 믿는 이들의 사실입니다. 타고난 출생을 통해 우리는 옛 창조의 사람이 되었고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새 창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인 우리에게는 옛 창조를 의미하는 바깥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모되고 사라지고 닳아 없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속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전되고 부활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죽인 것은 소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깥 사람과 관계됩니다. 참된 믿는 이들로서 우리 모두는 바울이 겉사람이라고 묘사한 우리 존재의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후패, 즉 소모되고 다 써버려지며 닳아 없어져 갑니다. 이 겉사람에 다 써버려지는 것이 곧 예수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인 것은 실제적으로 옛사람의 소모됨과 동의어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겉사람이 소모되기 위해 예수 죽인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임의 과정, 즉 겉사람을 죽음에 넘기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매우 총명한 어떤 젊은 형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 무리들은 이렇게 총명한 형제를 극구 칭찬하며 심지어 높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에서는 그가 높여지는 대신 예수 죽인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 안에서는 총명할수록 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는 종종 주님에 의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가정생활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의 남편이 어려움을 주는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회복 안에 있는 그녀에게는 그 남편이 아주 어려운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자매는 그의 남편을 나무라지 말아야 합니다. 보좌 위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이 그녀의 옛 창조와 겉사람을 소모시키기 위해 그 자매의 남편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주님이 그에게 그의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를 수행하도록 과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매는 아마 주님께 울며 부르짖으면서 자기는 이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는 더욱 많이 올 것이며 그 자매는 이를 위해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의 못을 박기 위해 그의 남편을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못을 박기 위해 그분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과 심지어는 장로들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매는 아마 나는 남편이나 교회에 대한 이 상황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어찌 장로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게 안겨주는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께서 이 자매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녀의 겉사람을 소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들의 지방에 있는 교회가 별로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 아마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 교회로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 죽인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떠난다면 그들은 아마 다른 지방에서 이것을 더욱 많이 체험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 지방에 있는 교회로 더불어 통과할 수 없다면 이는 당신이 어떤 지방교회도 통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는 대신 당신이 있는 곳에 다만 머물면서 온 성도들로 하여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시오. 더욱이 당신의 상황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죽은 사람은 눈물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소모되는 체험으로 인해 여전히 울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이 예수 죽인 것을 더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적지, 부활. 어떤 이들이 예수 죽인 것에 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은 얼마나 두려운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소모되며 죽음에 넣어지고 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 죽인 것이 우리의 운명은 될지언정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고통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하는 사람들은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4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목적지가 부활임을 분명히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이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 부활한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승리에 찬 선포입니다. 이는 우리의 목적지가 부활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은 흡사 제단이나 도살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생활은 부활 안에서의 누림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부활 안에서 이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거절했던 과거 사실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마 만일 내가 더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했더라면 오늘날 나는 얼마나 더 많은 기쁨을 얻었을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넣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강한 영으로 부활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의 영.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는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에서의 영은 거듭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섞여진 연합된 영입니다. 알포드와 빈센트는 그들의 주석에서 연합된 영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좀 모호합니다. 알포드는 분명히 성령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지 사람의 기질만도 아니다. 내주하는 성령은 새로워진 사람 전체에 스며들며 특징 짓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알포드는 성령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는 기질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알포드가 언급한 것은 사람의 영이었습니다. 빈센트는 믿음의 영은 분명히 성령이 아니며 또한 사람의 기능이나 기질도 아니다. 그 둘의 혼합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빈센트의 인식은 위에 있는 알포드보다 진보된 것입니다. 기능이라는 말은 기질이라는 말보다 확실히 진보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빈센트는 그 영과 특별한 사람의 정신 기능과의 혼합을 말합니다. 이 혼합은 실제로 성령과 우리 사람의 영과의 혼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분명하고 명확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4장 13절에 있는 믿음의 영을 서술하기 위해 기질이나 정신적인 기능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영이 성령과 섞여진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체험했던 주님께 속한 것,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말하기 위해 이러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성령과 섞여진 우리의 영 안에 있지 우리의 생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는 의심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영을 사도들이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부활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연합된 영에 의한 것임을 가리킵니다.